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많이 책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책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 가운데서 두 번 읽는 책들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두 번 읽은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수년 전에 읽었던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29년을 살고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한 18세기 초에 북미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폐결핵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몇 달을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신학자의 목사님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거하면서 병 간호를 받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20대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보게 되고 그 일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이 일기를 출판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강력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설득을 당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만 출판을 하지 않고 그의 일기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가 세상에 밝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책을 두 번 읽으면서 똑같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두 번째 읽을 때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한 달 이상 걸려서 읽었습니다. 꼭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었어요. 근데 거의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자기의 깊은 성찰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면서 그 처절한 자기 마음 관리를 하는 모습이 그의 일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 1747년 9월에 기록한 일기에 보면은 이런 간단한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씁니다. 이제 내가 천국을 가게 될 터인데 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천국을 사모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29세 젊은이의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줄을 압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학교를 다녀보지 아니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살 자격이 있다라고. 어떻게 책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그러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분은 늘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저는 어머님 옆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살 자격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에 걸쳐서 큰 범죄를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평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두려움이 생겼겠죠.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소문나면서 주변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방신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왕국이 결국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 잠언 4장 23절에 교훈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여러분이 4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오래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주에서 이민 목회할 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아주 특이한 선물을 했어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주식을 선물했습니다. 받아야 될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덥석 받았습니다. 예. 본인이 나가는 그 회사의 주식을 저한테 적지 않은 양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주식을 선물로 받은 다음부터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신문을 볼 때면은 정치면을 보고 사회면을 보고 스포츠를 보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신문의 사설을 보는 것이 제가 신문을 보는 순서였는데 주식을 제 손에 갖게 되면서부터 신문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식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식란을 보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값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거의 매일 예외 없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신문을 보는 순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의 값이 변동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함께 요동하는 겁니다. 값이 올라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고 그 주식값이 떨어지면은 뭔가 아쉽고 뭐 안타깝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식의 값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약해가지고 잘 못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호기심에 그 주식값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한번 제가 다시 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팔 때 주식값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잘 팔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포함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적인 확신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지키십니까? 건강을 지키고, 그렇죠?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성적을 지키시겠죠? 우리는 소중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아 이렇게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설득되셨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두 분만 준비되신 것 같네요. 예.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이방 예언자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 제물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게임의 원칙을 설정한 다음에 바알의 450 선지자와 아세라의 400 선지자가 850의 이방 선지자가 하루 종일 고함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자학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구합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물을 태웠습니다. 약속한 대로 850명의 이방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당시의 왕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줏대가 없는 왕이었어요.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합 왕을 조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850의 이방 예언자들이 엘리야에게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생각합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한 여인 이세벨의 그 위협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차고 그가 이세벨 왕비를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리고 제가 아무아무개 선교사.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아, 오늘 설교는 저분이 계시던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아마 상상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의 고백이 참 복된 고백이구나. 그런데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반응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마음은 사단의 생각으로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사단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사단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 주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로 와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하자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게 되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사고의 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했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을 주님이 분별하시고 그 사단을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를 조종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그저 사람의 생각이라고만 여기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또 한 번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주님을 찾아와서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열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내가 이 열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주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 고통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열국의 영광을 줄 것입니다.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만 하면은 내가 열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는 예수님에게 열국의 영광을 줄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다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유대인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단의 유혹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을 대표하면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이 다 사단의 생각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이 기능,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은 엄청나게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 부분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사단의 생각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부분이 사람의 생각들과 사단의 생각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용주의라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실용주의라는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많이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풍요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라는 세계관 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다면, 그죠? As long as it is good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취하겠다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본주의라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우주의 중심에 사람을 두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신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변에 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인본주의 세계관을 향해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라는 세계관이 있죠. 상대주의라는 세계관은 나와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주의라는 세계관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주의란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장만큼은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까지도 부인하는 세계관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관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라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소유의 정도로 판단하는 세계관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신분, 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의 틀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것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물질주의를 향해서 그저 사람의 생각이라고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사단아 물러가라 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렇죠? 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60이 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닐 때가 정말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졸업하고 싶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교육이 성공의 유일한 열쇠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한다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인생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열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어둠의 영이다, 어둠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둠의 세력일까요? 어둠은 우리를 숨기기 아주 편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신분과 의도와 목적을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종종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광신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기의 전략과 공격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사단의 역사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잘 섬기면 되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사단 이야기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뛰어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분들을 저렇게 뛰어나가게 만들었을까? 질문해 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듣기 싫다 뭐 그러한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을까?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영향력이 여러분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90% 이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90%입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전략을 경험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다라고 긴장함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전통이란 옷을 입고 우리 생각 속에 침입합니다. 대중문화라는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세계관을 입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중에 일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대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생각들, 경건한 생각들, 올바른 생각들, 순결한 생각들, 사랑스러운 생각들, 명예로운 생각들,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을 하십시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골똘히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경건한 거룩한 생각들을 골똘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셨는데 문맹 퇴치로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시면은요, 그분은 매 시간, 매 분까지도 주님을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을 무던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쉽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문자를 읽을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명퇴치 교육법을 만듭니다. 지금도 그분이 만든 한 90년 전에 만든 그 문맹퇴치법이 지금도 교과서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문맹퇴치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4년 그분이 태어난 지 100년 후에 미국 정부는 그분의 공헌을 인정을 해서 선교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표에 그의 얼굴이 찍힙니다. 그의 얼굴이 우표에 찍힐 정도로 미국 정부가 그의 공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요, 그분은 매분, every minute 그분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그런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매 시간, 아니 매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그거 불가능한데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의식이 휴식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육부 예배가 젊은이 예배라는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실례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성적 유혹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저를 포함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유혹에 넘어진다 그럴 때 fall into temptation 이렇게 하죠, 그죠?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설명합니다. slide into temptation, 유혹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입니다. fall into temptation 하면은 마치 우리는 그저 걸어가다가 발 한 발자국 잘못 디뎌가지고 유혹에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혹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혹은 그 유혹 속으로 우리가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유혹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의 왕궁에서 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의 그 노출된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그의 마음에는 유혹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혹 속으로 미끄러져가는 과정이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혹 속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과정은 대충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툭 떨어집니다. 우리가 본 영화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아니면 TV에 나오는 걸그룹들의 야한 모습에서,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어떠한 하나의 음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것이 음란의 생각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바로 제거해 버리면은 이 음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니까. 주변 사람도 다 하는 생각이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해 보이는 생각을 향한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중문화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소해 보이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는 우리를 향해서 주변의 친구들은 야, 너 그렇게 살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라고 우리의 태도를 조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그냥 허락해 두면은요, 이 사소한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음란의 생각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계심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음란의 생각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그 음란한 생각들이 이미 여러 번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상상 속이지만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적 유혹에 대한 민감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감함을 상실하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그 성적 범죄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혐오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의 마음이 왔다면은 이미 우리는 유혹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우리의 마음이 발전했다면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성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까지 다 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성적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과정이 너무나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목사님 정말 내 마음에 이러한 음란한 생각에 대한 혐오감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그 음란한 생각들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누구나 다 아는 생각이니까 대중문화의 이름으로 접근했으니까는 내 친구도 다 아는 건데 이미 여러분은 경계심을 다 내려놨고 민감함을 상실했고 죄악에 대한 혐오감까지 상실해버린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범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범한 것이 다 악한 영들 때문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자는 거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사단이 사람의 생각, 그것도 사소하게 보이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시죠?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해결책은 뭡니까? 사소하게 생각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즉각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 이 거룩의 훈련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러한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긴장감 다 놓고 말이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까?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의 부정한 생각, 내 마음의 음란의 생각, 내 마음의 불평의 생각, 내 마음의 질투의 생각, 내 마음의 불신의 생각이 있는지 주님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하루에도 수번 아니요 수십 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말씀이 다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던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이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집안 청소를 하고 나면 기분 좋으시죠? 근데 청소를 한 다음에 집안이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햇볕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청소한 집안에 공기에 먼지가 왜 그리 많은지, 햇볕이 비추이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제 수염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육안으로는. 제가 수염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의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입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공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발견된 그 생각을, 사단이 준 생각을 주님께로 바로 가져가면 돼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고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가 범죄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너가 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놀랬고 그리고 몹시 마음이 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었어요. 웃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뭘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그 친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알았다면 어제 내게 한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밖에 몰라서, 나의 죄를 그 정도밖에 몰라서 그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불쾌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의 생각을 바로 주님 발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하군요.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생각들, 악한 영들의 생각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다 물리치면 됩니다. 그저 그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생각 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시고 이어서 꼭 하셔야 될 것은 그 악한 세력을 대체하는 성경적인 거룩한 생각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대체.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 미워하지 말아야지 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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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우리는 더 그 미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생각을 대체할 진리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용서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꼭 진리로 대체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생각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라고 열등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망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선하심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실패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바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는 말을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pay attention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자주 이렇게 연착을 합니다. 출발도 연착되고. 근데 밤 늦은 비행기표가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밤 늦은 표를 끊어서 다니곤 합니다. 하루는 그날 그 훈련이 오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훈련 다 마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비행기 시간 늦지 않으려고 공항으로 빨리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언타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 지연되었다라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에이 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했군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지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시간이 새벽 2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 방송에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게 불평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순간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피곤할 정도까지 내게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께 다가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작업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이 샘인데 샘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의 물, 생수가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내 흐르는 물을 상상하시면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을 상상하십시오. 그 물이 흐르면서 물이 접촉하는 나무마다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이라는 그러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리를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생명의 물이 그들에게 접촉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그 놀라운 샘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젊은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15년 전에 이집트를 갔을 때 카이로에서 어느 분이 저를 안내해서 어느 젊은이의 묘비에 가서 잠깐 경건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윌리엄 볼든입니다. 윌리엄 볼든은 시카고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은 윌리엄 볼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세계를 여행하는 표를 끊어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졸업 선물 괜찮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볼든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들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행 중에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그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친구들도 그의 결정에 놀랬습니다. 한 친구가 윌리엄 볼든의 결정에 당황할 때 윌리엄 볼든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그는 저녁에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성경 제일 뒷부분에 영어로 두 자를 씁니다. No reserves, no reserves. 유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결정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예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예일대학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졸업할 때 전체 1300명 학생 가운데서 1000명이 그가 1학년 때 시작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이 그에게 좋은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 성경 뒷면에다가 또 다른 두 단어를 씁니다. No retreat. 후퇴는 없다는 겁니다. No retreat.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중국의 간수성에 있는 모슬렘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먼저 아랍어를 공부를 합니다.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척수 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죽습니다. 25 나이에. 그 당시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성경 뒷면에 또 다른 두자를 기록합니다. No regrets.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 묘비 앞에서 25년을 살고 간 한 젊은이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꼭 오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루를 살아도 잘 살 수 있구나. 25년을 살아도 잘 살 수 있구나. 오늘 그의 믿음의 삶은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원했던 선교지에 가지 못했지만은 오늘 그의 삶은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오늘도 살아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시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의 40년 전 제가 성태관 목사님을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제 선교지에 있고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성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생 젊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지금 한 40여 년은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될지 제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서 승리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제 말에 여러분이 설득이 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올인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수많은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